서신대로요 성경에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두 군데를 봅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 그리고 누가복음 40장 40절에서 56절 사이에서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였습니다. 제가 14장 21절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얻은 뒤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그에게 12살쯤 된 외동딸이 있는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무리가 예수를 무리 가운데 12일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있었는데 의사에게 재산은 모두 다 탕진했지만 아무도 이 여자를 고쳐주지 못하였다. 이 여자가 뒤에 다가와서는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니 곧 출혈이 그쳤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 나는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서 떨면서 나와 예수께 엎드려서 그에게 손을 댄 이유와 또 낫게 된 경위를 모든 백성 앞에 알렸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나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딸이 나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집에 이르러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 아이의 부모밖에는 아무도 함께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곧 일어났다. 예수께서는 먹을 것을 아이에게 주라고 지시하셨다. 아이의 부모는 놀랐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셨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주행전 시리즈 2 세 번째 증인 바이러스란 제목 가지고 말씀을 보아갑니다. 세 가지 소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보아가려고 합니다. 증인의 정석, 그리고 두 번째 여인 증인, 세 번째 아빠 증인, 요 세 가지 소제목으로 말씀을 보아갑니다. 첫 번째로 증인의 삶에는 세 가지 그 정석, 3대 정석이 있습니다. 저는 바둑을 모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바둑은 줄 세워놓고 이렇게 오목하고요. 그리고 튀겨먹기 하는 거 외에는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미생 그거 하면서 미생이 있고 완생이 있고 뭐 설명하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가 이 정석이란 말은 바둑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하는데 아무튼 저는 어릴 때 수학의 정석이라는 참고서 열심히 본 거기에서 나온 거니까요. 출처는 거기입니다. 증인의 삶에는 3대 정석이 있습니다. 성령의 정석이 있고요. 능력의 정석이 있고 증인의 정석이 있습니다. 성령의 정석이라는 것은 성령이 임하시는 그 정석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탕자 비유에서요. 돼지 먹는 여물도 없이 줄여 죽게 된 탕자가 내가 여기서는 줄여 죽는데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라고 아버지 집이 보이기 시작한 것 그게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주셔서 자기 시야 안에 자기 관심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게 된 것 성령이 임재한 능력입니다. 또 사도들에게는요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면은 자기들에게는 이미 만나본 부활의 예수입니다. 그런데 자기 눈에 누가 밟히는가 하면은 이 예수를 만나보면은 저 사람의 삶이 얼마나 바뀔까라는 사람들이 자꾸만 눈에 밟히고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예수만 알면은 이 옛날의 어두운 삶에서 전환점이 올 것인데 이것이 보이게 되시는 것 이심전심이죠. 그렇게 되는 것도 성령의 마음이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탕자 입장이든지 아니면은 전도하는 사도의 마음이든지 우리에게 이런 관심이 생겨지는 것 이거 어쩌다 저절로 실수로 지나가서 소화불량이라서 이상한 꿈자리가 다 나와서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요. 성령이 임하신 증거입니다. 성령의 정석입니다. 이것을 아실 때에 내가 무엇인데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파취하는 것이라니 우리는 성령의 정석을 너무 신기하고 너무 독특하고 너무 특별한 것을 여러분 이렇게만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정말로 옆에서 막 지나가는 이 많은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흘려보내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요 아주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그거 하나하나가 오묘하고 진실한 것이지 여러분 러스트와 러브는 다릅니다. 결혼한 지 30년 돼가지만은 물론 지금도 저는 제 아내를 보면은 간이 막 뛸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만은 만약에 계속 그렇게 뛴다 그러면은 저는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를 처음 봤을 때는 얼마나 기대가 많으셨겠어요. 그런데 지금 지나가서는 아유 다 그 목사가 그 목사여 그 다 사람들이 목사 때문에 시험 들라고 하더라도 사모님 때문에 시험에서 회복된다고 하시는 말씀 들을 때 저는 시험 받지 않습니다. 제자리 찾으셨구나. 그쯤 되어야 우리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거룩한 대장 수준이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성령의 정석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온 생각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심어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능력의 정석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 우리 14장 다 읽진 않았지만요. 자꾸 이렇게 날줄 시줄로 가고 있는데 그 자리에 오기까지 또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행과 사람과 여러분의 인생의 일정에서 이것이 다 갖춰진 데서 이렇게 되리라고 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생면부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지도 못하는 예수 오늘날은 그래도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또는 우리 어머님이 믿었어요 누가 좀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바울과 바나바 같은 경우에는 전혀 모르는 경우에요. 생면부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가서 예수가 계시다고 그런데 이 예수가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알지도 못하는 예수 보지도 못하는 예수를 그것도 살아나셨다고요. 그것도 자기들이 증인이니까 믿고 인생을 맡겨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갖가지 시련과 난관을 겪었다고요. 고생했다고 이것이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안 될 일은 아예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이 이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능력의 증석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세상에 알 수 없는 것 가운데서 제일 잘 알 수 없는 게 그게 누구 마음입니까? 목사 마음이라고요? 아니에요. 그러면 교인 마음이에요. 제 마음이에요. 정말로 최백호 씨가 내 마음 갈 바를 잃어 나도 몰라 어? 갈 곳을 잃어. 아유 역시 노래방에서 기기를 많이 한 사람은 이런데 갈 곳을 잃어 이렇게 중후한 남자의 멋을 가지시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갈 곳을 몰라요. 사실은 열길 물속은 알아도 뭐 한길 물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내 마음 내가 모르겠더라고요. 똑같은 마음인데 어떤 때는 저 사람이 저렇게 믿고 어떤 때는 저 사람이 저렇게 좋고 어떤 때는 저 사람이 저렇게 실증이 나고 어떤 때는 저 사람이 모든 걸 간도 창자도 쓸개도 다 주고 싶고 같은 사람이고 같은 내인데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서 뭔가 주일날 그래도 여러분이 옵션이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그래도 교회로 발걸음을 향하게 하고 누군가로 관심이 있어지고 데리고 오려고 하고 마음에 쓰여지는 것이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 증인의 정석입니다. 다른 바이러스보다도요 증인 바이러스에 걸리면은 오늘도 이렇게 사도 바이러스 증인 바이러스입니다. 이 걸리면은 이 사람이 바뀝니다.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는 바이러스가 들어가면은 바이러스 비슷한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어내는 일이 일어나고요. 또 두 번째는요, 사람이 새롭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바로 믿으면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사람스러워집니다. 사랑스러워져요.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의 의도대로 주었던 그 모습이 자꾸만 회복이 돼요. 내가 나를 봐도 내 모습 이 정도면 괜찮아. 내 꽤 괜찮은 사람이었네 라는 것이 나도 모르게 아이 착해 이게 자꾸만 생겨나요. 이게 이상해요. 이게 나는 똑같은데 아니 내한테 이런 생각이 품어 있다니 이것이 지금 무슨 뜻인가 하면요, 성령께서 오셔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증인이 되셔서 나에게 지금 타치를 하셔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예요. 우리 오늘 복음성가 부를 때도 생명의 그 예수,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란 그 말씀 해주실 때 저에게 쾅쾅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증인의 역사가 들어오면은 예수가 성령께서 나에게 증인하시면은 생명이 살아나는데 어린아이 보면은 얼마나 좋아요. 아무리 인상 쓰는 사람도요, 어린아이 얼굴 보면 좋아요. 그런데 아이 얼굴은요, 아이가 가진 생명은 아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될 때까지 아이고 저것이 철이 드네, 저것이 점점 더 귀여워지네, 맨 처음에는 시뻘겋게 생겼던 거가 갈수록 나이가 들어가서 그러면 그 생명이 어떻게 돼요? 아이고 그 꼬물꼬물한 손이 이렇게 더 커가고 그 생명이 더 사랑스러워 가지 않습니까? 그 생명이 더 귀여워 가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생명은요 원래 본질상 특징이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욱 새로워지는 것이 생명의 본성입니다. 이게 생명의 본성이에요.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야 생로병사가 있어가지고 그저 살다 보면은 그런데 이렇게 귀엽던 애들이 이게 때가 되면은 애들이 이제 슬슬 이렇게 제가 오랜만에 어머님 뵈러 갔어요. 한 20년 만에 뵈러 가니까 어머님이 우리 아들 이름 만들면서 너도 늙었구나. 그러면 저는 어머니 보면서 자기는 그렇게는 말은 못했지만 저는 늙었으면 어머니는 그냥 확실히 그냥 이렇게 말은 못하고 속으로만 이렇게 묵상을 했다는 말이 아니겠어요. 이게요, 나이가 처음에 어릴 때는 생명이 밝아지고 고와지고 이뻐지는데 이게 어느 정도쯤 돼가면요 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는요 인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유 그대로시네요 뭐 그게 인사가 돼요. 그러다가 아유 여전하시네요. 그러다가 아직 덜 늙으셨어요 뭐 그러다가 아직 그 정도면 괜찮아요 뭐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아유 뭘 사람이 별 수 있나요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이상해. 똑같은 생명인데 어느 분기점까지는 그 생명이 갈수록 소성되고 맑아지고 좋아져요. 생명의 본성은요, 이걸 원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하기 전에 생명의 본성은요, 갈수록 뭐 나이가 먹어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흔적을 우리는 어린아이들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요, 정말로 좋은 것도요, 보면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여러분, 저는, 여러분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처음 예수 믿었을 때에, 중학교 3학년 때에 어쩌다가 까까머리 예수 믿는, 그때 제 모습하고요, 그때 제가 누렸던 예수님 제 생명하고요, 지금하고는요, 비교가 안 됩니다. 똑같은 생명이지만은, 그때에 제가 누렸던 예수의 생명, 신앙의 생명하고 지금 생명은 저는 훨씬 더 나아요, 지금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농담반, 진담반인데 진담이 훨씬 더 많은 거가 저는 젊은 사람의 젊음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가 부러워하죠. 저는 지금이 너무 좋아요. 저는 지금 이 정도까지 오기까지 하나님 은혜로 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견뎌주고 인내주고 참아줘가지고 이까지 온 거가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금 젊은 나에게 시간을 줘서 젊은 세월을 다시 시작하라고 해. 차라리 욕을 하라. 미쳤냐? 내가 그 짓을 또다시 하게. 못합니다. 못해요. 그것을 또 어떻게 살아요? 어떤 보장이 있게? 지금까지도 간당간당 아슬아슬하게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못합니다. 저는요 영원히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요 생명이면은 이 한 30년 40년 믿어서 이만큼 좋아진 거면은 이 정도면은 하나님만큼 커가야 되니까 영원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 정도 포부를 가지고 있어야 이것이 생명이에요. 그리고요 때가 되면은 이 생명이 어떻게 합니까? 결혼해서 애 낳아야지. 생명이 증식됩니다. 그게 생명의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의 정석이라는 것은 내가 이 예수가 바이러스가 안으로 들어오면은 내라는 사람이 점점 사람스러워져요. 여러분 이것을 교회 생활 많이 하는 거로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신앙 생활에 익숙은 있다고 하면 벌써 그것은 맛이 간 겁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은 있어도 신앙 생활에 익숙은 없습니다. 성숙이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나는 많이 해봤다고 익숙했다고 내가 몇십 년 했다고 우리 집이 3대 동안 믿었다고 여러분 그러면 이 동네 와서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죠. 3대 해봐야 100년에서 조금 더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만하면 웃습니다. 영어로 말해가지고 My family has been a Christian for three generations. 그러면 하하하 Our family? 가볼까? 이렇게 가보면 50 generation 나오면 뭐라고 그럴 것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 정도의 사그러지가지고 그 정도의 배짱을 낼 것 같으면 그거는 예수를 모르는 이야기옵시다. 그것이 아니옵시다. 생명은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포장을 하더라도 쇠하고 낡아지고 이렇게 죽는 것은 부자연스러워요. 슬퍼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원래 그것이 생명의 본성과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증인의 정석으로 들어오면 내 안에 있어서 새롭게 살아나는 기운이 일어나요. 이 정도면 영생할 수 있겠다. 이 정도면 내 포부가 커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증인은 또 다른 증인을 낳고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만 증식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에 무엇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에 그것이 가정으로 보냈든지 직장으로 보냈든지 교회로 보냈든지 요즘 시대 같으면 제일 전도가 많이 필요한 것이 교회일지도 몰라요. 슬픈 이야기지만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가 너무 불편한 자리를 우리는 만들어 놓은지도 몰라요. 우리 나름대로 전통과 우리 나름대로 시스템과 우리 나름대로 관행은 그걸 너무나 잘 아는데 여러분 해골바가지입니다. 우리는 뭔가 이상한 괴물을 만들어 놓고 기독교 100년에 우리는 괴물을 만들어 놓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우리는 세계에서 뭘 잘했다고 정말로 우리는 뭔가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런 마음 자세가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이 증인들이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서론에서 열을 너무 많이 내고 나니까 지금 그 다음에 갈심이 빠지네요. 오늘 점심이 좋을 좀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자, 이제는 증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을 증식시키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지 저는 지난번 킹덤 청년 집회에서 마지막 날 집회에서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의 말씀이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나누려고 그럽니다. 그게 누가복음 8장 또는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 그리고 12살짜리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가 서로 오버랩 되는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증인입니다. 여인의 증인, 아빠의 증인. 제목도 좋죠. 여인 증인, 아빠 증인. 이 두 가지 가지고 풀어갑니다. 첫 번째 여인 증인입니다. 이 여인이 처음부터 예수를 찾았던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보니까 재산을 많이 투자했어요. 좋은 집안의 사람이에요. 좋은 남편 만났어요. 좋은 부모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있는 혈루증을 고쳐보려고 많은 투자를 하여 주었습니다. 이 의사 저 방법 또 다른 방법으로 길을 찾아보다 안 되니까 하다가 안 되니까 예수께 왔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재한 증거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이 여자가요. 그래도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라고 해서 이때까지 해봐도 안 됐는데 거기다가 또 다른 방법을 방법이 모자라서 된 줄로 방법을 추가하지 않고요. 뭘 보이는가 하면 이 여자의 귀에 예수의 소식이 들리고 예수께로 나와보겠다고 생각한 것 이것이 성령이 이 사람에게 임한 증거입니다. 전에 정말로 제가 한번 말씀드린 대로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이렇게 사람을 주일 학생들을 전도하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장로님으로 10년, 20년 계실 때는 안 바뀌었던 사람이 주일 학생 전도하러 다니기 시작하니까 매 주일마다 사람이 바뀝니다. 저는 거기서 배웠어요. 어느 때에는 오면은 아버님 머리 위에 흰 뭐가 가볍게 오세요. 뭡니까? 하니까 내보고 재수 없다고 소금 뿌리더라. 그런데 그 집에 가니까 발동네 중에서도 제일 발동네, 제일 꼭대기에서 정말로 집을 들어가는데 머리를 수그리고 들어가야 되고 그 밑에 장판은 장판도 없어서 남의 집에서 갖고 온 그 장판이다 더덜더덜해서 흙바닥 있는데 거기 가서 예수님 믿자고 하니까 예수 믿으면 망한다고 그래서 예수 못 믿겠대. 그래 아버님 나오면서 세상에 망하면 망해도 여기서보다 더 이상 망할 길은 없을 테구만서도 내 같으면 한번 믿져봐야 손해보는 식으로 한번 교회라도 한번 나와봐야 되겠다 이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서는 기껏 해봐야 딴 방법으로 또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말고 뭔가 이 방법이 아니고 예수가 내 눈에 들려주고 하나님 말씀이 보여주고 교회로 발걸음을 향하고 신앙생활의 선배의 귀가 쫑긋해지는 것 이거 성령이 임하신 성령의 정석입니다. 쉽게 여기시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시고 어떤 준비를 하시고 어떤 마음으로 지금 끊임없이 움직여가는 그 큰 흐름에 여러분과 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성령의 능력은 세 단계로 역사했습니다. 이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고 그러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무슨 능력인가 하면은 첫 번째는 이 여자는 사람들 있는 곳으로 나가야 되는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가 가진 병이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사회적으로 타부가 되는 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의 옷자락을 잡도록 용기를 내는 그 능력이에요. 세 번째는요 그냥 슬쩍 사라지려고 그러는데 예수와 사람들에게 증언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달거리도 힘든데 날거리로 피를 쏟아내는데 얼마나 몸이 힘들었겠습니까? 레위기 15장 26절에는 그 여자가 앉는 자리도 월경기간에 앉는 자리다. 부정하듯이 모두 부정하다. 누구나 이런 것들에 닿으면 부정하다. 그는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기에서요 부정하다는 것은 사람이 본래적으로 타락해서 속화되었다는 것을 뭐로 표시하는가 하면은 사람에게 있어서 나오는 거 몸에 생기는 종기나 염증이나 사람 몸에서 나오는 거 고름이나 정액이나 혈액이나 이것은 다 사람을 거치기만 하면은 다 부정한 것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예를 통해 가지고 실물 교제로서 너희들이 속화되고 타락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라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이런 병이 들었을 때만 우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그때가 사실은 원래 너희들의 모습이야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이 성막으로 나와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가 예외가 아니고 그때가 기준입니다.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되니까 사람 만나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만나고 부대끼는 사람마다 주변은 다 오염시켜요. 이 여자에게 제일 큰 용기는 뭔가 하면요. 이렇게 자기 연민과 비하에 빠졌는데 예수를 만나려니까 하필이면 예수가 어떤 때에는 저 산 위에서도 계시는데 이 동네에서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그날에 완전히 아이돌이에요. 인기 짱이에요. 그냥 완전히 예수가 떴어요. 그냥 와 떴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려고 그러면은 사람 많은 데로 나가야 됩니다. 그 용기가 나질 않아요. 저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면 어떻게 할까? 저 사람들이 내게 들키면 어떻게 할까? 저 여자 문제 있는 거 아는데 그 동네에서 아는데 너 왜 왔니? 영병 들린 사람 취급받으면 어떨까?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은 그 여자로 하여금 이 자리 그대로 있어가지고는 안 되니까 네가 나가야 된다라고 예수 앞으로 사람 많은 대로 나갈 수 있도록 한 것이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게 저절로 된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자기 힘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예수의 옷자락을 잡도록 생각해내고 또 잡은 용기입니다. 처음부터 이 여자가 생각할 때 오케이 내가 가면은 사람이 몇 명 있겠구나 그러면은 몇 사람을 왼쪽으로 제끼고 저 사람은 오른쪽으로 제끼고 우리 블랙 프라이데이 될 때 보면 알잖아요. 제가 한번 테레비 사러 한 7년 전에 갔다가 깔려 죽을 뻔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갑니다. 그리고 근신한 우리 두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오래오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은 아무튼 먹으러 만고 그런 겁니다. 아무튼 그런데요, 아니 거기 가서 그러면 이제 예수의 뒤에 가서 내가 이제 옷자락을 딱 붙잡으면 내가 이제 짠 하고 나을 것이라 이렇게 계획하고 갔겠습니까? 아닙니다. 오죽 답답했으면은 뭔가 되겠지라고 각오받는데 가서 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도둑고양이처럼 예수 뒤에 숨어서 옷짝이라도 잡기만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그거 외에는 할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가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배울 것 중에 하나는 할 수 있는 거 하고 할 수 없는 거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바꾸면은 인생이 힘들어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거 하려고 노력하고 그동안에 할 수 있는 거 안 해요. 그렇게 사시고 싶으시면은 사세요. 제가 그까지 말리는 데는 지쳤습니다. 사람은 결국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마련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가서는요 정말로 이런 입장에 여러분이 서보신 적 있잖아요. 이런 입장에 서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압니다. 그런데 그게 통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갈지와 말을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가면 이렇게 되리라 이런 거 몰랐어요. 그런데 떠나고 보니까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어서 실천한 것이 아닙니다. 순종해 보니까 뜻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해야 뜻을 알지 뜻을 알아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뜻을 다 알아서 순종하면은 그거는 동의입니다. 그는 사실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제 매뉴얼처럼 예수 옷만 잡으면 되겠지. 여러분 예수 옷을 잘 잡아서 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라도 해서 왔던 그 여자의 마음을 알아준 예수의 마음이 그 일을 이룬 것이지 옷 잘 잡아서 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말하면은 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뭐 애를 어떻게 키우면 비법을 전수해라고.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하면 애를 잘 키웁니까? 애 잘 키우는 방법은요. 애 잘 키울 때까지 애 안 버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바꿉니까? 여러분 비법이 있는 줄 압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이 비법을 물어봐요. 아니에요. 저 사람 될 때까지 그냥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남들은 비법인 줄 알아요. 여러분 세상에 몰라도 너무 몰라요. 예수의 옷자락을 잡는다는 것은 어떤 행동일까? 내 인생에서 영혼과 접촉하는 순간입니다. 초월을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일상성을 넘어서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자다가 꿈꾸고 난 다음에 떡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자리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늘의 문이고 이게 하나님의 집이구나. 내가 지극히 평범한 그 자리가 그것이구나 깨닫는 그것이 그게 바로 잡는 자리예요. 저는 어릴 때에 저희 동네에 한 3개월 정도 비가 안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가 하면은 이거는 우리 크리스천의 책임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기 대해서 마음이 아프신 거니까 너희들이 다 산에 가서들 또는 우리는 산기도 많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라. 그래서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순종이 많았는가 봐요. 아무튼 제 마을 뒷산에 이번에도 한국 갔을 때 그쪽을 좀 갔더랬어요. 그게 그리운 자리예요. 제 마을 뒷산에 가면은 산이 쭉 있는데 그쪽에 이렇게 큰 바위들이 있고 돌들이 쭉 있는 자리. 그 자리에 가가지고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그저 고등학교 학생 때인데 그저 이제 주일날 저녁에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막 이렇게 가서 이제 기도한다고 이렇게 기우제도 아니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상 뻘뻘 땀 흘려 갔는데 하나님 비 좀 주십시오. 그거 몇 마디 하고 다니니까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또 성경 좀 보다가 또 하나님 비 좀 주셔야 됩니다. 뭐 이러면서 그래도 작정한 게 있는데 빨리 내려오기는 좀 섭섭하고요. 그래서 한 1시간 비몽사몽 하는데요. 아니 그런데 아니 너무 즐겁게 웃으시네. 상처받아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빗발이 치는 거예요. 어 갑자기 또 이제 제가 업종을 바꿀 일이 생기겠네. 그런데요. 빗발이 쫙 치는데요. 빗발이 치는데 빗발이 하나님이 치실 것 같으면 기왕 이렇게 쫙 가뭄이 해갈대로 치면 얼마나 좋아요. 오 빗발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 순간에요. 지금도 못 잊어요. 저의 심한 착각인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주 즐거운 아주 장난인 줄도 압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순간에 내가 뭔데 나의 기도를 누군가가 들으시고 그 비가 한 7분에서 10분 하고 끝났어요. 많이 온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동네가 부산이 다 목말라 죽었나요? 다 뒤에 비 다 올 때 되면 왔어요. 저는 그 순간에 주님이 나의 기도 들으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계속 너무 좋아서 산 위에서 춤을 추고 거기에서 계속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기도하고 있는데요. 몰랐어요. 그때가 산불 방제 기간이었어요. 한참 위에서 기도하고 온다고 이제 좋아가지고 그때부터는 주님 이거 주십시오가 아니고 주님 내가 뭔데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밑에 보니까 빨간 완장 끼고 빨간 모자 쓴 사람이 제가 하도 위에서 그때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까까머리인데 하도 위에서 있으니까 제가 한참 기도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빡인데 밑에서 사람 인기척 소리가 나. 그래 나는데 저도 참 사람이 못됐지. 그런데 제가 높은 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분이 그 밑에서 빨간 모자 쓰신 분이 밑에서 저기 수도 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산불 기간입니다. 좀 그래서 그러면 제가 저도 위에서요. 알겠소. 그리고 나서는 그분이 제가 갈 때까지 기다려주시더라고요. 저 혼자 생각하면서도 야 옛날 같았으면은 저 사람이 네가 이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을 건데 이게 내가 영빨이 있는가 봐 이렇게 혼자 착각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에게 있어서요. 예수의 뒤에 옷자락을 잡을 때에 자기 몸에 있었던 그 부정한 생각들, 그 부정한 것들, 그것이 끊어졌다는 것이 느껴지는 그 순간. 여러분, 그것도 좋지만, 여러분, 초월이, transcendence, 영원히 나와 맞잡아 있다는 것. 미켈란젤의 그림 보면 천지 창조 끝에 보면은,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아담이 쫙 손뼈 치고 있으면은 맨 끝에, 창조주 하나님이 손가락 끝에 가서 달락말락 요 순간 나에게 이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을 자각하는 순간 여러분 이거 게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전율의 경험입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이거 없이요. 그저 내 혼자서 해가지고 사람들 긁어 모아가지고 몇 명 됐다 그러고 몇 집 어떻게 됐다 그러고 큰 교회 되고 더 큰 교회 되려 그러고 맨날 그것만 재미없어요. 좀 지나고 보면요. 그거 갖고 나오는 재미는 인격이 파괴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부산물이지 그게 주산물이 아니에요. 세 번째 예수의 강권으로 사람들 앞에 자기가 나아가서 고백하게 된 것이 이런 증인의 사람을 살도록 하신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수가 자꾸만 밝혀나갈 때에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근데 워낙 다그쳤으니까 지금 이 여자가 생각할 때에는 야이로를 불러서 야이로는 예수 앞에 와가지고요. 딱 불러가지고 예수를 모시고 쫙 가니까 사람들이 따르고 얼마나 떳떳해요. 그리고 야이로는 얼마나 희생해요. 얼마나 멋있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요. 오히려 예수의 관심은 아무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는 지금 길거리 캐스팅하는 거예요. 예수는 지금 보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누구 위해서 왔는 줄 아느냐? 바로 너 하나 바라보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율의 순간이고 이게 기적의 순간입니다. 예수는 이 사람을 만나니까 마치 영화에서 보면은요 막 있는데 옆에 소리들이 다 없어지고 fade away 되고 난 다음에 스팟라이트 조명이 쫙 비치고 나면은 이런 장면 있잖아요. 마치 그 장면처럼 옆에 사람들 소리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 여자에게 모든 주목이 집중되는 거예요. 예수의 시나리오에 있어서는 이 여자가 너무나 소중한 위치에 자기는 몰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뒤따르며 마구 밀어내는 판인데 예수가 누가 날 떠밀어 하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하다 못해서 베드로가 입 빠른 소리 잘하거든요. 아니 지금 사람들이 떠밀어내는 거 안 보입니까? 나이도 좀 형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지금 뭐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나오는 거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진짜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가 말하는 것은 단순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자는 예수에게 손을 대므로 자기가 더러움이 없어진다는 생각만 했지 예수에게 그 오염이 전가되어서 그 책임을 예수가 져야 된다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예수는 자기가 더러워졌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자기에게 그 아픔이 넘어왔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자기가 더러워졌습니다. 예수는 옷만 만졌다고 하는데 예수는 자기를 만졌다고 하십니다. 이제 예수가 그 값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설명을 레위기 15장 31절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을 타지 않도록 하여라. 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성막을 부정하게 하였다가는 그것 때문에 죽음을 면치 못한다고 했는데 바로 이 성막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가 더럽혀졌다는 것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레위기 15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어떻게 자기가 성취하셨냐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 우리 4개월 동안에 성막했으니까 이 정도는 따라오실 수 있죠? 아무튼 저는 했으니까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요즘 인터넷 가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이 여인은 왜 또 예수가 스탑시켰는가 하면은 그냥 만약에 이 여인이 내 병 고쳤구나 입 싹 닫고 지나가면은 끝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사람들이 이런 아픔이 있고 저런 어려움이 있어 교회 많이 찾아옵니다. 찾아오고 난 다음에 그 아픔 끝나고 나면은 이제 언제 그랬냐 이제 교회 안 와요. 그럴 때 제가 찾아가고 또 교인들이 안타까워하면 이게 교회 나오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여러분 교회 안 나와도 됩니다. 오면 올수록 더 골치 아픈데요. 교회 나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저질스럽고 수준 낮은 그게 아닙니다. 뭔가 하면은 이 여자는 자기는 요 병만 고치면은 다 끝난 거로 생각하고 랄랄라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혈루병 고쳤으면은 가다가 자동차 부딪히면 어떻게 하려고, 암병 걸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 다음날 눈 안 보이면 어떻게 하려고, 그 다음날에 귀 안 들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거 하나 끝났다고 문제가 끝난 것입니까? 다른 문제가 10가지, 20가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가 순서 뽑아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 지금 예수께서는 우리의 자기와의 만남을 아주 가볍고 아주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으로 그렇게 지나가고 하는 것을 이 예수는 지금이 기회야. 내가 지금 모든 사람들 많지만은 너 하나 이거 만나보려고 내 동기는 병 고치려 왔지만은 그거 동기로 삼지 말고 나는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너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려고 온 거야. 이거를 계기로 삼아라고 지금 예수는 이 여자에게 지금 잡아깨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자기 과거의 문제와 현재의 치유를 소상하게 드러내는 가운데서 자기에게 도래한 예수의 놀라운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예수가 하는 말씀은 내가 보는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가 드러난 증세에 불과하지 원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급한 일 많습니다. 그렇지만 긴급한 일의 횡포에 빠지시지 말기 바랍니다. 급하게 사는 사람은 항상 급하게 살아요.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다릅니다. 이 두 가지가 구별이 안 되면은 신앙생활 이거는 성장은 솔직히 말하지만은 성장은 기대 못합니다. 성숙은 기대 못해요. 맨날 그렇게 살아요. 맨날 바쁘다 바빠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 그게 잘 사는 줄 알아요. 여러분 가정이 그레이하운드 버스 정류장 같으면은 교회가 그레한드 버스 정류장 같으면은, 내 마음속이 그레한드 버스 정류장 같으면은 거기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왔다 지나가는 곳이지요. 지금까지 여인은 자기는 실력자 야이로처럼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시만한 배짱도 없어서 실력도 없어서 군중들 속에 묻혀간 줄 알았는데, 예수에게 있어서는 나의 주인공은 바로 너야. 그게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 아픔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거로 끝나지 않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낚아채셨어요. 채셔가지고 이제 내 진짜 이야기 한번 들어보자라고 하십니다. 두 번, 이제 시간이 좀 갔지만요, 제가 10분 안에 맞춰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빠의 증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야이로가 이 예수를 이까지 오기까지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투자했어요. 정말로 아니 별 볼일 없이 슬쩍 옷을 만졌던 여인은 치료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대를 만들어주는데, 그렇게 시간과 정성을 기울이면서 정작 회당장의 신분을 내려놓고 불어 예수를 찾아온 야이로 아닙니까? 지금 누구 때문에 이 길을 떠났는데, 야이로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분명 내 딸이 방장 죽게 되었다고 말할 것만 쟁걸음으로 종종 가도 쉬운 자는 마당에 아예 멍석을 펼쳐서 이 여자가 사슬을 다 풀어놓도록 그거를 기다려 얼마나 할 이야기가 많겠어요. 아유, 여자들 또 이게 풀기 시작하면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옆에 관중들도 많은데, 아이고 그동안에 쓰였던 한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랬니, 얼마나, 아이고 그랬었구나. 그러면 옆에 맞장구 치면 야이로는 옆에서 돌아버리는 거예요. 야이로는 속이 하얗게 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요, 집에서 하인이 쫓아와가지고 말합니다. 이제는 틀렸어요. 애가 죽었어요. 할 때 그 원망스러운 마음, 야속한 마음, 울분, 슬픔, 헛달, 그 복잡한 신경을 어떻게 한마디로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이거는 좋은 게 아니라 이거는 뭐라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복잡한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마치 좀 수상한 느낌 안 듭니까? 예수가 애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느낌 안 드세요? 왜냐하면 예수는 죄송하지만 상습범이에요. 예수는 범죄로 따진다면요, 예수는요 막 재범. 오늘 아주 한국 갔다 오시지만 쪽쪽 뽑아줍니다. 재범입니다. 재범. 그러니까 전과자예요. 과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는요 막달라와 마리아가 자기 오빠가 죽게 됐다고 말하니까요, 오면 당장 오라고 사람까지 보냈는데 예수는 민기적거리다가 이제는 죽었겠다 싶으니까 가자 그러니까, 나사로가 잔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면은 깨면 되겠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 답답한 이 화산들아 이러면서 예수 죽었다니까. 근데 왜 가요? 이게 한두 번 아니잖아요. 지금 마치 이 예수는 어떻게 보면은 죽기까지 지금 시간을 벌면 하면 올 때가 됐는데, 애가 죽을 때가 됐는데 이거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이게 제가 성경을 잘못 아는 겁니까? 저도 해놓고 나서 굉장히 예수님께 속은 기분이었어요. 근데 더불어서 제가 제 인생에 많은 것들이 설명이 돼요. 아, 이분은 굉장히 인조해 하시고 계셨구나. 기왕 이럴 거는 빨리 죽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빨리 되겠구나.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이런 말이 이것이 다 경험에서 나온 말이구나. 여러분, 예수는요 지금 야이로의 믿음 체계와 그 근간을 부수고 계십니다. 야이로는요 자기가 예수 앞에 발 앞에 엎드리는 얼마나 겸손합니까? 회당장으로서 있는데 자기는 대단한 랍비를 채용하는 사람이에요. 에? 그러니까 교회에 아주 실력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아주 양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저 당신이 몇 번째 목사야 뭐 이러면서 아주 잘해 뭐 이런 겁니다. 뭐 그러면 또 거기 대해서 빨리 이렇게 인기, 내가 사람 모으면 나는 모으는 거야. 정말로 사람 모으니까 야이로 집에서 뜬다니까 자들 사람들이 쭉 가요. 그리고 예수한테 대해서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방법을 정해줘요. 예수님 오셔가지고요, 우리 집에 딱 오셔가지고 안수해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애가 낫게 돼 있다. 자, 많은 무리를 동원시키셔서 따라오니까 애는 벌써 다 나은 것 같아요. 얼마나 기고만장하고 신이 좋고 기분이 좋았겠어요. 예수를 자기 프로그램에 넣고 자기가 저기 시나리오 작가도 야이로, 그리고 제작자도 야이로, 이름이 좀 그렇네. 감독도 야이로. 웬만하면 주인공도 하고 싶겠지만 아직 인기가 그 정도 안 되니까 지금 자기 스카우트 해가지고 예수 스카우트 해가지고 지금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 구도를 맞춰주면 돼요. 그런데 예수는 지금 그 구도를 철저히 지금 부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사실은요, 자기가 정한 디자인, 자기가 정한 대 방법대로 따라주는 예수니까 이 믿음의 근간은 자기 구상과 자기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지금 여인을, 예수는 여인을 동원시키셔서 야이로와 전혀 다른 방법이고 전혀 다른 입장인데도 병이 낫고 있는 것을 보이면서 내 방법이 아니라는 것. 다른 말로 하면요, 내 방법으로 가져오는 결과는, 야이로의 방법대로 가져온 결과는 뭐였습니까? 자기 딸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좋은 의도만 가졌다고 제대로 됩니까? 저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도 좋은 의도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도를 가진 무식한 열심만치 무서운 게 없어요. 우리는 내가 좋은 의도만 가졌다고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됩니까? 나중에 애들이 크니까 다 기억을 하세요. 그 정도로 공부를 했으면 얼마나 잘했을까 말해서도.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는 내 딸이 죽이는 결과밖에 오지 않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예수의 엄위함입니다. 눈 하나도 깜짝 안 해요. 이게 사랑하되 진정한 사랑의 표시입니다. 내 계획과 구상대로, 내 계획과 구상대로 되지 않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 임하신 증거이고 역사입니다. 이거 믿으시기 힘들겠지만요, 안 믿으셔도 성령님은 관계없이 그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빨리 믿고 따라오는 게 그게 좋더라고요. 그게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망할 거 빨리 망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시간 좀 벌죠. 돌이키려고 내 생각과 구상으로 가득 찬 나를 비우시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야망과 욕심과 내 고정관념과 타성을 밀어내시고 당신으로 채우시는 또 다른 임재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 완전히 자기 소망이 끊어졌을 때에, 사람들이 이제는 안됩니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가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이제 아예 3자로 제껴놨잖아요. 듣고 있어요. 근데 예수가 뭐라 그런가 하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이 나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야이로가 선택을 해야 돼요. 집에서 온 하인의 말을 믿을 거냐? 그러면 하인의 말이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하인이 와가지고 거짓말하면 진짜로 맞아 죽으려고요. 자, 그런데요, 집에서 온 하인은 죽었다고 하는데 예수는 낫게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송장을 낫게 할 리는 없고 먼저 살려야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제사의 경우를, 여러분 창세기에 나온 경우를 놓고 이거 똑같은 경우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 안 쓰세요. 똑같은 하나님이 그대로 그 원리를 가지고 부활의 원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야이로가 아이 죽기 전까지는, 딱 이 여자를 만나고 이까지 소식이 오기 전까지는 이제 가면은 아이가 살아있으니까 치유받겠다라는 그 정도 믿음을 가져요. 그러는데요, 이제는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는 선택이 뭐가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 이제 종들이 말한 대로 그냥 선생님 그만 괴롭히고 놔두세요. 놔두시고 그냥 집에 가서 애 송장 칠 일을 하든지, 아니면은 예수의 말을 믿고 예수를 데리고 갈 때에는 거기 가서 죽은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든지, 치유의 믿음에서 부활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치유의 믿음은 자기가 믿은 것이 아니고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데요, 자기가 이거 도저히 못 믿겠는데 지금 예수님이 딱 보니까요. 그날 갑자기 길거리 캐스팅을 해서 인기가 쫙 올라간 이 열두의 혈루증 여인이 쫑쫑거리고 가고 있어요. 기뻐가지고요. 그러니까 저 여자도 나왔으면은. 근데 예수님은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정도가 아니야. 지금부터 너와 나와 걸어갈 것은 부활의 생명을 한번 걸어보자. 부활의 믿음을 한번 가져보자. 너는 고작 해봐야 그거 하나 때문에 요 문제 하나 때문에 왔지만은 여러분 문제보다도 그 문제를 갖고 있는 내가 나는 더 소중해. 주님께서 부활의 걸음 걷자고 하십니다. 부활의 걸음을요. 여인은 예수를 만지고 병 나았다고 랄랄라 갔지만은 레위기 15장 29절 30절에 보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레 동안 기다린 다음에 여덟째 되는 날에 구약 성경에서 8일째 되는 여덟째 되는 날은 하나님께서 부활에 속한 새로운 역사 시작하시는 거로 그저 생각하시면 돼요.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 여자는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회막 어귀에 제사장에게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들을 받아서 하나는 속죄제로 드리고 나머지 하나는 번제로 드린다. 제사장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 여자가 피를 흘려 부정하게 된 것을 주 앞에서 속하여 준다. 속죄제물과 번제물로 드리는 비둘기 희생의 성취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여자가 생각할 때 내 문제 정도 하나만 되면 되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는 무슨 말인가? 네 문제가 되려 그러면은 나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오염의 문제를 가지고 나는 십자가 자리까지 간다. 나는 그 문제를 가지고 너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여자가 짊어진 죄짐과 오욕을 뒤집어쓰고 새끼 비둘기의 목을 비틀림을 당하는 피흘림의 죽음으로 그 죄를 대속하시기까지 완성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8장이나 마가복음 5장 뒤에 곧 읽어보면요 변화산상의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요 지금 예수께서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 세 사람만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요 변화산상에 갔을 때 예수께서 당신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요 세 사람만 가지고 가요. 지금 예수가 하는 말은 내가 지금 가서 그 여자애를 살리는 거가 그냥 능력이 있어서 살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 죽음과 나의 죽음을 맞바꾸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 이것만 바꾸지만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 능력을 가지고 당신의 사랑의 능력으로 이것을 전환시켜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2살짜리 여아를 예수가 잡아 일으켜서는 자신의 생명을 여아에게 주므로 여아는 살리고 자신은 곧 그 죽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사망에 속한 것들을 다 대신하고 감당시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예수가 다른 증인들 말하지 마라 그래요. 똑같이 다른 여자한테는 다 알리라 그러면서 왜냐하면 증언과 증거와 증인이 예수 한 사람 안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그게 성막 배우셨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너무 시간 가서 안 할려 했지만 언제 또 오겠어요. 여러분 성막에 우리 공부할 때에 첫 번째 십계명 다 부서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같이 있겠다 그랬으니까 모세가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바로 못 본다. 나의 영광을 바로 못 본다. 그렇지만은 내 뒷모습만 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에는 주님께서 손으로 덮으시고 나서는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뒷모습만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야이로가 예수께 맨 처음 나올 때에는 예수하고 대면했어요. 예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갑시다 그랬어요. 자기가 앞장서서 갔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신앙 때부터는 예수가 앞서가고요. 여러분 내가 보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 예수를 뒤따라가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영광이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는 영광입니다. 그게 시몬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졸지에 십자가 지고 가다가 자기는 죽을 것 같고 창피하고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다 했는데 골고다에 가서 보니까 정작 달리는 거는 자기가 달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가 달리는 걸 바라봤을 때에 그 사람이 거꾸로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기독교는 사실 기독교라는 말도 부르기가 어떤 데는 그래요. 예수는요, 살아있는 분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향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이 그분의 하늘 가치만큼 우리는 가치 있게 살아야 되고요. 살아보면요, 살아집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가치 없고 천박한지, 고작 해봐야 나의 지극히 사소한 이 땅의 문제 하나를 가지고 그저 주님을 간의 창자에 쓸개 빼먹듯이 이용하려고만 달려들었던 도둑놈의 심보를 가졌던 저희들을 왜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왜 주님은 이렇게 당신을 투자하시고 사랑하십니까? 주님에게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내세우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을 조정하고 내 얄팍한 수양을 앞세우고 내 계획과 내 시나리오대로 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주님을 원망했고 불평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으로 만들어낸 것이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죽이고 상처주고 아픔을 줬던 이 결과밖에 없는데 그것을 주님까지 끌고 당기면서 또 해야겠다고 발버둥치는 이 못난 저를 주님께서 손으로 덮어주시고 너는 나를 바로 볼 수 없으리라. 내 영광을 보려느냐? 내 뒤를 따라서 내 뒷모습을 보라. 주님 십자가에서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부활의 놀라운 모습에서 나의 온전한 모습을 봅니다. 주님, 열두의 혈루증 앓던 여인과 같은 우리들이고 12살짜리 아이의 문제를 가지고 부둥켜 안고 살던 야이로 같은 우리들을 주님께서 품어주시니 주님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놀랍고 귀한 축복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